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성찬에 담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왔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 자신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 소개하면서 그 천국의 잔치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것과 같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진짜 먹고 마시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음식을 먹지 않거나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 뭐가 예수님의 살이고 뭐가 예수님의 피냐 이럴 때 우리 성찬에서 나누는 이 떡, 이 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떡과 잔은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먹는 잔은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본문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셨어요. 그것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출애굽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유월절 기념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기념해야 된다고, 특별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기념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유월절을 대체하는, 오히려 유월절을 뛰어넘는 온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이다. 고 선언하시는 거죠. 선언. 그건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죽임을 당하실 텐데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죽음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면서 온 살이 다 찢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었는데 그 예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구원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자기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죽음인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마가복음,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은 섬김, 근데 어떤 섬김이냐,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섬김. 근데 왜 생명을 내어놓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는 일이라고. 대속물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마치 양이나 뭐 송아지 잡아서 대속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그런 속죄의 제물로 내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 속죄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하여 지금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인생이, 이 말씀은 허튼 이야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8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죽음이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는 죽음 근데 그 이유,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죽음이다 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성찬식은요 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예수의 죽음을 기억한다고 해서 이 성찬식이 우울하거나 슬픈 시간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성찬식에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안타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죽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거거든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사실 우리 성찬식 하면서 주의 죽으심에 대하여 묵상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그분의 그 외로움, 그분의 아픔, 고통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측은히 여기거나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신을 주셔야 할 만큼 연약한 죄인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사모하고 그 화려함과 풍요로움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도 많고 성도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시대에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은 참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하지 않고 뭐 주여 주여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세상을 종노릇하며 세상 풍속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고 할 때 예수님의 고난, 그분의 참 그 외로움 혹은 그분의 고통, 그분의 아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측은히 여길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근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 후서 묵상할 때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지만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 책망하는 편지를 받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생들의 그 게임에 넘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깊이 병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기도를 잃어버린 채로 이렇게 잠잘 수 있느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우리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러면서 뭐 사모함과 열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죄인을 용납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죄인을 용납하지 않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사실 이런 근심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 병든 교회들 얼마나 많고 잠자는 성도들은 얼마나 많으며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이렇게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가 승리하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을 측은히 여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함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근심하고 여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도 못한 채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있는 우리를 위하여 걱정해야 되고 여전히 교회 울타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염려해야 되고 여러분 여전히 이 시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좀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인들일수록 자신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몰라요. 죄인의 특징은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감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인생의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지만 여전히 그렇게 할 줄 모른 채로 그저 그냥 닥치는 발등에 떨어지는 불 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는 거예요. 모쪼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모쪼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모쪼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음성, 그 위엄 있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그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소망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시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거기 보시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왜 잡히셨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던 이유는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잡히셨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넘겨졌다, 배신을 당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셨던 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당하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3년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3년을 양육하신 거죠. 3년을 동거동락하신 거죠. 3년을 가르치고 3년을 듣고 배우고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아마 가룟 유다는 처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따를 때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는다, 채워질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3년을 가르치셨지만 듣고 배웠지만 최종적으로 아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마 가룟 유다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녀가지고는 자기 꿈을 다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용히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을지 시간과 장소를 가르쳐주고 직접 안내까지 해주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은 얼마나 분위기가 좀 비장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엄청 긴장하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긴장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좀 분위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또 아주 또 무서운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이 막 엄청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비장하던 밤에요, 제자들은 끝까지 누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러면서 힘겨루기 하고 있었어요. 영 분위기 파악이 안 됐어요. 여러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몇 달 전에 우리 고린도 전서 묵상하고 얼마 전에는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죠.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말도 못할 그런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는 이유도 사실 고린도 전서 11장 20절로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앞에 고린도 전서 1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우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요, 부자들끼리 먹고 놀았던 거예요. 부자들끼리 어울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이에 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 사이에 폐가 나뉘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외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것처럼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답지 못한 교회, 성도답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실상 우리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측은히 여길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근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역대하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역대하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역대하에서 이제 성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에 봉헌하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요, 본래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히브리서 9장 4절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본래 언약궤 안에는 요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언약궤 앞에 놓고, 혹은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놓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마 전통적으로 언약궤 안에는 이게 이제 같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를 봉헌할 때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를 넣으면 금 항아리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인디아나 존스 옛날에 영화 보면 막 그런 거 찾아다니고 이런 거 있지만, 요즘도 저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요즘도 저거 찾으면 막 대박 이러면서. 근데 어디 갔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거는요, 본래는 언약궤 안에 있었든지 아니면 정말 그 앞에다 놓아두었든지 어떤 형태로든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든 궤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 넣은 금 항아리, 이게 이제 세트로 같이 다니는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로의 성막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언약궤가 전리품이 된 적도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때 끌고 나가가지고 블레셋에서 전리품이 되고, 그리고 그 돌아왔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리고 한참 또 기리앗 예아림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여튼 이 성막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요, 이게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 사실상 본래의 언약궤와는 많이 달라진, 흠이 많은, 깨어진 흔적이 있는, 상한 흔적이 있는 그런 언약궤였다는 거죠.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 언약궤를 성전에 봉헌했을 때 역대하 5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은혜됩니다. 이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깨어진 흔적들이 있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우리 죄와 우리 허물 본래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깨어지고 상한 채로 주님 앞에 나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이렇게 할 때 성찬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다 배신한 그 사도들이 성찬을 가르친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이럴 때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누가 예수님을 내버려두고 도망갔냐? 떡과 잔을 나누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이럴 때 누가 이 성찬을 가르쳤나? 교회를 박해한 적이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 거죠. 사실 그래서 과거를 따지면 허물과 죄가 많아요. 과거를 따지면 부끄러운 것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예수님의 살이고 이것이 너희를 위한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죄와 허물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요컨대 이 성찬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가 많았지만 흠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덕분에 죄 용서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죄 용서받은 은혜를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잔치하는 그런 시간이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찬은요 일종의 언약인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언약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성경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 언약적 식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밥을 먹으면 친구인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 가족이에요. 같이 밥을 먹으면 서로를 끝까지 보살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묵상할 때 야곱과 라반이 헤어질 때 여러분 창세기 31장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거다. 우리 약속하자. 서로를 침략하지 않고 서로를 해치지 않고 이제 서로를 보살펴주기로 약속하자. 그러면서 약속을 두 가지 하는데 하나는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에서 무더기 곁에서 먹는 거죠.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쌓고 그리고 그 무더기 곁에서 먹는. 그래서 이 기둥이 증거고 그리고 함께 먹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고 이제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문화적 배경 속에 언약적 식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언약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 아론 나답 아비우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장로 70명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죠. 제일 마지막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왜 하나님 앞에 가서 먹고 마실까요? 이게 언약적 식사예요. 고대 사람들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되는 거고 같이 밥을 먹으면 가족이 되는 거고 같이 밥을 먹으면 끝까지 책임져주고 끝까지 보살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가요 그냥 밥 먹는 게 아니고 언약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아무나 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0절 같은 구절도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세 칸 앞 새 카나페 슬라이드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게 이제 문제 삼을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를 한다는 거는 친구가 된다는 거고 가족이 된다는 거고 하나가 된다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과 너희 제자, 예수님의 제자 너희들은 저런 이가 같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라 낙인 찍어 놓은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면서 같이 먹고 마셨거든요. 언약적 식사의 의미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허물이 많고 연약한 영혼이라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허물 있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죄인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죄인이 아닙니까? 위선인 거죠. 위선. 자기 허물과 자기 죄는 감추고 남의 허물과 남의 죄는 들추어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연약한 어떤 허물 어떤 죄인이어도 용납하실 만큼 너그러운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고 우리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구절은 이게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묵상해야 될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같은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죠. 여튼 쉽게 말하자면 임마누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냐?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언약적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언약적 식사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우리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의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너도 예수님을 친구로 받을 거냐? 너도 예수님을 가족으로 받을 거냐? 그래서 너도 예수님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짊어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처럼 너도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할 테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결심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허물 많은 우리를 그대로 감사 안아주시고 그대로 용납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귀한 친구로 여겨서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 친구가 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노라 결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역대하 묵상할 때 솔로몬이 1천 이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1천 이생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응답하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고백했던 그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중에는 솔로몬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사람이요, 나중에는 변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마시게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우리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끝까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게요. 주님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다, 평생 그 고백 부여잡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어가지고요, 성경은 잔치하는 곳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 묵상할 때도 시편 36편 7절 8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사람은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이든 성전이든 초대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가지고 늘 먹고 마셨어요. 성막,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마지막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항상 화목제가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잔치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천국은 너무 풍요롭고 너무 좋은 곳이어서 잔치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사실상 이제 의식인 거죠. 그래서 조그만한 떡, 조그만한 잔 마시지만 원래 이 성찬 예식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큰 잔치예요.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아 장차 마지막 날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때 나도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주님 어린 양이 신랑이시고 나는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구나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사람도 잃어버려지지 않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마침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도 있지만 엉뚱한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잃어버려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적 식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거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짊어질 거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내가 딴 생각할 때도 많지만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나도 주님의 손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큰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깊이 젖어들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오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